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1절까지 22절까지고요. 7절에서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그의 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여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보리울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자,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태어나게 된 그런 경위에 대해서 스데반이 그 귀한 시간을 다 이렇게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자기의 생사와 걸린 그런 심판대 앞이에요. 재판대 앞에서 그가 한 이야기의 하나하나는 모두 다 정말 생사를 걸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꼭 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이 귀한 성경에 왜 기록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하시면서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1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운 것에 비례하여 이런 뜻이야. 가까워짐에 비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제 때를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네 백성들이 네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종살이를 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죠,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한 한 단어만 가지고도 이 역사의 주관자가 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좀 우매하죠. 그죠?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건, 이 우주의 역사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하신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언약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한번 이렇게 던져지고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언약 자체가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언약이 움직이면서 역사를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과 비례하여 이제 때가 가깝다는 건 그 남은 날수는 줄어들고 그거와 비례하여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번역을 안 해놨어요. 여기에 비례하여 숫자는 많아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렇게 가까워짐에 따라 그 수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늘리셨다는 거예요. 번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그건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시편 105편으로 가면은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시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105편. 시편 105편 일단 1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105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 시편 105편 전체가 하나님의 행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23절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 땅의 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의 그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이라고 이렇게 이제 칭해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함 땅에, 그러니까 함이 누굽니까? 샘과 함과 야벳의 그 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던 노아의 아들. 그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이 만든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나라에서 당신의 백성을 끌어내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은 샘의 후손이고요. 그러니까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샘의 후손이 이스라엘에서, 아니 애굽에서, 그러니까 함의 후예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세상은 지금 함의 후예들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리고 가득 차 있는 나라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 야곱, 이스라엘을 종로를 타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 함의 땅에서 종로를 타고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세상에게 당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아이고 하나님 정말 이놈의 세상 빨리빨리 여기서 좀 저 좀 구해주세요. 세상은 이렇게 억지뿐이네요. 뭐를 해도 논리와 어떤 예의와 이런 걸 갖추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례하고 억지 이런 걸 동원하여 자기만을 자기의 가치와 영광만을 챙기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 여기에서 좀 빨리 하루속히 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도의 기도여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런 억지 같은 일들을 분별하여 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못 보죠. 왜냐면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은 그렇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없겠니, 이렇게 이제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누가 번성케 했다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번성케 했대요. 하나님이 막으면 질이 멸렬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번성케 하사 그들의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다. 그래. 전부 하나님이 지금 하셨다 하셨다는 사역 동사예요. 25절 보면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이 행하게 하셨도다. 누가?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왼수들은 누가 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는 거야. 그 여러분 삶에 드러나는 모든 일들과 정황과 현상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크게 절망할 일도 없고요. 뭐 대단히 크게 기뻐할 일도 없어요. 왜?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일어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뭔가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응? 목적과 이유가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지금 행하고 계신데 내가 왜 절망하는 말이에요? 응? 지금 우리가 시편 105편에서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을 함의 땅으로 종으로 보낸 것도 하나님이고 거기에서 때가 가까움에, 그러니까 날수가 참에 비례하여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비례함에 따라 거기에 비례하여 인구까지 늘려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때에 맞추어서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 그들에게 대적들의 마음까지도 바꾸어서 미움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까지도 주관하는, 인류의 마음까지도.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그런 말 하죠. 한번 찾아보죠. 한번 5장을 한번 가보죠.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 23절 보세요. 주체인가 모르겠네. 18절부터 볼까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누가 세웠다는 걸?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뺏어서 소처럼 들로 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삽니다.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손톱이나 발톱 같은 것이 짐승처럼 변했다는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냥 볼트만 같은 사람들은 그런 비신화하여 그런 걸 누가 믿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왕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 폐위되기도 하고요. 19절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그러니까 왕, 한 나라의 왕에게 권세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쪼다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뭐 어떤 통치를 하느냐는 기독교인이 관여할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정치에 개입을 해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하는 그런 그 좌파 목사들 있죠.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좌파라고 하는데 저 좌파 아니에요. 우파도 아니고 중립이에요, 그냥 하나님 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북한을 김일성에게 맡긴 거는요, 이유가 있어서예요. 우리가 그걸 전부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권세자들을 세운 거거든요. 그거는 뭐 신약에서도, 로마서에서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뭐 그냥 강변하는 거잖아요.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그 적국의 왕들까지도 하나님이 세우고 또 폐위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어떤 전쟁이든 맨 앞에 나서서 그 전쟁을 이끌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근데 우리아를 비롯하여 요압, 뭐 수많은 장수들이 성전을 치르고 있는 그 시간에 다윗이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그때 이미 그렇게 게을러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뭐 다윗이 그렇게 게을러지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졌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다윗이 교만해졌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다가 하필 그 시간에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것도 왕궁에서 보이는 지척에서 어떤 여인이 왕궁에서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했어. 여자가 그러면 돼야 안 돼? 안에 들어가셔야지 그래야지. 근데 하필 또 왕이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어. 막 80번 할머니가 거기서 목욕하고 있었으면 그건 폭력이죠, 그죠? 가뒀을지도 몰라요, 잡아다가. 근데 하필 아름다워. 그래서 이 왕의 마음이 동했어요. 근데 왕이 뭘 확인했냐면, 그때 이 여자가 부정한 기간인가 아닌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직이 걸린 그 시간이 여자들에게는 부정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하필 또 아니야. 보세요,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교활한지 보세요.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남의 아내를 범하기 전에 모든 걸 다 확인하는 게 인간이죠. 근데 율법으로 딱 다 확인했는데 깨끗, 이상으로. 그리고 다윗이 범죄하고, 거기서부터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가 본인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다윗의 일생을 읽는 수많은 교회에게 폭로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일은 성경에 기록될 수도 없고 다윗은 자기가 끝까지 자기 자신, 이 육의 몸으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줄 착각하고 갔을 거라고. 다윗은 그 일을 겪은 후에 나는 모태 중에서 죄인으로 이미 태어난 자이구나 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내 대신 누군가의 뼈가 꺾이는 수밖에 없는 거구나. 시편 51편이죠. 그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죠? 나단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아이가 죽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왜 이 아이가 죽습니까? 아, 이렇게 무죄한 자, 내 죄가 되어서 죽는 어떤 존재에 의해 나는 살아나는 거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꺾으신 뼈로 나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너무 이기적인 발언 아닙니까? 하나님이 꺾으신 뼈로 내가 즐거워하다니요. 그게 기독교인이 할 말이에요, 그게? 근데 구원에 있어서는 그게 진리입니다. 나 대신에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가 꺾여짐을 말미암아 내가 산 것이다. 그 전에는 내가 그렇게 그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의 뼈가 꺾일 수밖에 없는 더러운 존재라는 걸 먼저 내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는 왜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가 몰라요. 제가 언제 오늘이구나 벌써 수요일이 오늘이 또 수요 설교하는 날이에요. 오늘. 오늘 설교할 내용이 도마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도마를 오해해서 제가 도마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려고 오래전부터 사실은 준비했어요. 조금씩. 그 중간에 그 도마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좀 하려고 도월 김용옥 씨가 쓴 도마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강남 씨도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써 오강남 씨도 도마복음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오강남 씨의 그 도마복음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더 이제 들어간 게 도월의 도마복음인데 도마복음이라는 게 실제 있습니다. 사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거예요. 자, 도마복음을 읽다 보니까 그 도마복음 안에 사복음서와 비슷한 점이 일단 많아요. 왜냐면은 동시대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근데 도마가 쓴 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군가가 써서 이제 도마의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인본주의자들이 도마복음을 보면요 진짜 이게 뒤로 발락 넘어질 정도예요. 그래서 도월하고 김경재 씨 있죠? 한신대 교수. 저는 그 사람이 우리 한국 기독교계의 원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거의 다석 유영무, 함석헌, 이런 사람들이 인본주의자 신학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 청빈한 삶을 살고, 뭐 사회 개혁을 외치다가 뭐 감옥도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그분들 존경하는데 기독교 세계관 그러니까 기독교 올바른 기독교 교리 안에서 그분들의 교리를 보면요 이거는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불교 범신론이에요. 그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도마복음을 보면은 야 이거구나. 여태까지 우리는 성경 신약을 27권으로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게 사도행전 앞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도월하고 김경재하고 그 오강남이 모여갖고 토론을 한 걸 제가 이제 글을 읽었는데, 야, 이 세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게 갖고 있는 그 이 연구 업적들을 이렇게 보면요. 혀를 내두를 정도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온 세계의 종교를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어떤 그런 연구 정도 연구가 아니라 경전 하나하나의 그 단어와 단어의 배경까지도 다 공부를 해서 그걸 성경과 비교해 놓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천재들이에요, 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강연이나 아니면 책을 읽으면 이 시대 지식인들이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도마복음 그 세 권짜리 이쯤만 이렇게 두꺼운 덱을 세 권으로 써서 주회를 해놨는데 제가 도올의 요한복음 강해를 읽으면서도 참 아 이 사람은 정말 예수만 믿었으면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지만 성도로서 받아들일 만한 구절은 단 한 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 낭비 한 거죠. 그리고 또 글도 철학자이기 때문에 어휘가 어려워서 보통 제가 이제 요번에 아르헨티나 갈 때 그 공지영 소설 몇 권을 갖고 왔는데 도간이라는 최근에 나온 소설이 있는데 그거 제가 3시간 만에 읽었거든요. 400페이지짜리. 그러니까 보통 그게 책을 읽는 속도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책을 한번 잡으면 한 3일 정도 걸려요. 제 속도로 그대로 읽어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도마복음이라는 그 책을 갖다가 제가 이번에 다 읽으면서 아니 저도 이렇게 넘어가고 싶어요. 거기에 김용우의 그 저 언변에 아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저항하지 않고 아 그냥 넘어가고 싶다 할 정도로 기가 막혀요. 거기다가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내용들까지 그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도마복음을 해석을 하는데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야, 이 김용목 씨만큼 성경 공부를 한 목사가 글쎄 한국에 아니 이 세계에 몇 명이나 될까 생각될 정도로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 이 사람. 근데 문제는 그걸 인본주의의 관점에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이게 사회개혁, 그러니까 도마라는 그 어떤 한 인물의 그 이 관점으로 시각으로 그 성도의 사회개혁을 가르치기 위해 이걸 끼워 맞춰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정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 보고 다 넘어갈 수 밖에 없어. 저는 나중에는 이렇게 참 치근해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야, 이렇게 불쌍하구나, 인간이라는 게.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인간의 죄성을 버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떤 뭐가 발견이 되면 이걸 갖고, 그러니까 도마복음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그 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를 개발하고 사회를 개혁하여 이 사회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신의 경지에 이르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뭐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뭐 신발 하나에다 지팡이 하나 신고 나가라 하실 때 그게 무소유를 가르치는 거라고 그러고요. 그럴듯 하잖아요. 응? 거기다가 뭐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보면은 가서 병 고쳐줘라 이런 거 이게 다 이제 그건 의료 성교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거를 성경을 일관성 있게 쫙 푸는데 제가 그 라이리안 교회 클로드가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 강해해 놓은 거 이후에 가장 그 명료하고 명쾌하게 그 이단의 책을 한번 또 봤네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빠지지 않으면 성경은 정말 180도 다른 방향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아침에 이제 새벽 설교를 하고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사람들은 모아서 이제 질문 답변을 받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면 대답해주고 질문하면 대답해주고 하는데 뭐 끊임이 없죠. 뭐. 처음에는 뭐 머리 글쩍이고 혹시 또 뭐 내가 이런 질문하면 아직도 그것도 모르냐고 그럴까봐 그러더니 한번 딱 터지니까 이제 뭐 여기저기서 질문들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청년 아이들 몇 명이 왔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뭐 하는 아이들이냐면 인디오 선교를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아세요? 아르헨티나 뭐 어딜 집회 가도 저는 구경 같은 거 다니는 걸 정말 질색이야. 싫어해요. 나야라 폭포 옆에 가서도 그걸 안 보고 온 사람이니까 그걸 왜 봐요? 물 떨어지는 걸. 응? 시원하게 잠이나 자지 차라리. 근데 꼭 보고 싶었던 게 아르헨티나 시골 빈민들의 삶이었어요. 왜냐면 그런 거는 뭐 세계는 지금 이런 거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그런데 보면 이렇게 그런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의 시골들 이렇게 가면서 그들의 사는 모습들 이렇게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더럽고 불행하게 사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모습이. 바누아투 같은 섬, 국민생산성, 지금 이그룹 선교사 거기 가 있는데, 가끔 사진 찍어서 보내는데, 사람들이 다 웃고 있어요. 빨리 벗고 다니는 그, 미개인들이요.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1위래요, 거기가. 먹을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걸 좀 보고 싶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런 인디오들을 선교를 한다고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관심있게 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자기들은 매년 그 이제 미국에서 다 의학 공부하고 이러는 아이들인데 인디오 선교를 위해서 방학 때는 아르헨티나에 와서 3개월 그 동안에 다른 애들은 공부를 뭐 머리 터지게 한대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저 인디오들에 가서 그런 선교를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마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쓸모없는 일처럼 느껴진다 라고 이제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현지인 선교를 한 선교사님들이 한 10명 정도 와 계셨어요. 그 현지인 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다 자비량으로 선교하시는 분들이고 저에게 설교를 다 들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에 의해 아르헨티나에 이렇게 선원한 인터넷 가족들이 이렇게 퍼진 거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도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던 모양이죠. 아 나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면 벌써 오늘 우리가 다 찾아봤잖아요. 성경 구절구절을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고 하는 거라면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죠. 아, 너희들은 거기에 가서 어떤 열매를 구하기 위해 인디오 선교를 이렇게 매년 가냐 했더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가서 예수의 이야기를 뭐 2주, 3주씩 이렇게 어떤 마을에 가서 2주 동안 뭐 봉사하고 또 어떤 마을에 가서 3주 봉사하고 뭐 화장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여튼 그냥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서 그 뭐 20살, 21살짜리 애들이 가서 사는 거예요. 세 달을. 매년. 그렇게 있다가 오는데 3개월 동안 예수 얘기를 몇 번이나 하냐 그랬더니 몇 번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냐 그랬더니 가서 이제 의료 선교 뭐 애들이랑 유치원 뭐 이런 거 해서 애들이랑 뭐 무용 가르쳐주고 노래 가르쳐주고 뭐 이러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야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무엇일까? 누구일까? 이렇게 궁금해져서 뭐 그 다음에 가면은 뭐 예수에 대해서 묻는다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뭐 같은 데를 또 가서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 만나는 경우는 별로 드문데요. 그러니까 인디오들이 뭐 한 마을에서 그렇게 뭐 마을도 작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게 소득이 없는 그냥 봉사 활동이에요. 봉사 활동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갔다 오는 보람이 되니? 이렇게 보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도 매년 우리 청년 애들을 데리고 중국에 조선족 선교를 갔었다. 가서 정말 18살 미만짜리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때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갔었다. 그러나 그게 주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주된 목적은 그곳에 가서 비록 일주일이지만 일주일 생활하면서 나는 왜 진심으로 이들을 사랑할 수 없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고, 혹시나 우리가 전한 복음을 이들이 알아듣고, 한 명이라도, 아, 나도 예수 믿을래요 하고, 그렇게 나오는 아이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구나 하고 깜짝 놀라라. 그러니까 나는 데리고 간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은 오늘도 홀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데리고 간 거지. 거기에서 무슨 우리가 가서 대단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뭘 대단한 업적을 쌓아? 그렇게 뭐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그랬죠. 너희들이 보람을 느꼈다라는 걸 내가 한번 맞춰볼게. 어디서 보람을 느꼈는지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대볼까? 그랬더니 해보래요. 사실 너희들이 거기 가서 생활하고 그 아이들과 놀아주는 거 힘들지? 힘들대요. 근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힘든 그 선교 일을 하면서 근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뭔가 이렇게 갖고 있는 자이고 나는 잠시 왔다가 이 고생을 하지만 니네들은 여기서 영원히 이렇게 오래도록 오랜 시간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니까 야, 나는 참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비교 상대적 우월감 같은 게 이만큼도 없니? 있다는 거야. 너희들 지금 몇 년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가면서 기대하는 게난 뭔지 정말 정확히 안다.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1주, 2주, 그리고 그 마을 어른들에게 그냥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베풀고 너희들이 떠날 때몇 명이 울어주는가를 기다리고 있지 않니? 그래서 그들이 울어주는 만큼 그리고 그들의 슬픔이 깊은 만큼 너희들은 더 보람을 느낄 거야. 그렇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폭력이지 선교 아니다. 그 아이들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동경하면서 수년 동안 자기들이 갖지 못한 걸 그리워하면서 살 거다. 그러면 그건 침략이고 폭력이지 절대 선교 아니야. 니들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정말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선교인 거야.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들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우리 청년 아이들 데리고 중국 갔을 때 아이들이 이제 감정에 폭발쳐서 막 울잖아요. 아침, 저녁을 이렇게 나누면은 어제는 우리 반에 누가 왔는데요. 뭐 엄마 아빠를 뭐 10년 동안 못 봤고요. 막 울어요. 제가 물었어요. 진짜 다소 차갑게 너왜 우니? 네가 우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줘봐. 그 아이들이 진짜 구원 못 받은 그런 영혼들이라 슬퍼서 우는 거야. 왜 울어? 그랬더니 그 같이 갔던 장로님이 목사님 노래가 슬퍼서 울었는데요. 초를 치는 바람에 애들한테 가르쳐 주지 못해요. 그 맨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소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만족 그리고 그런 어떤 충족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도 고생을 감수하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만족감, 행복감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인간은 전부 신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를 개혁하고, 뭐, 문익환 씨처럼 뭐, 북한에도 올라갔다 오고, 막 이런 거, 분명히 감옥 갈거 알지만,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그 성취감이요.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인간들에게는 그런 감옥의 힘듦보다는 더 커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렇게 감옥에 한번 잡혀와갖고 학생 운동하다가 뒤지게 뜨지게 맞고 왔는데 그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아팠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 나가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보다 내가 얻는 다른 사람들의 인기나 그 평판에 의한 내가 얻는 그 쾌감이나 행복이 그것보다 더 컸어요. 애기 엄마들이 애기 낳을 때 반 죽다가 살아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가 나에게 주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또 아기를 갖는 것처럼 인간들은 그런 자기의 만족과 쾌감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거기에 걸 수 있어. 그래서 저는 모든 순교자를 다 존경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순교자들 중 대부분의 순교자들이 그런 자기 만족을 챙기기 위해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짜 순교는 하나님에 의해 옛사람이 살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성도를 순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이는 거거든요. 모든 성도는 다 죽여요. 하나님이. 옛사람을 죽여야 새로 만드니까 새로 창조가 되니까 그걸 순교라고 하는 건데 꼭 그냥 천사의 이름이 길이 남을 그러한 모습으로 죽어야 순교자라고 착각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남들 공부할 때 나는 3개월 동안 인도 선교 갔다 왔어. 나는 순교했다. 순교자의 심정을 구했어. 그냥 그 자기 영광 챙기는 거죠. 자, 그럴 거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죠. 이김도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하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다들 내가 뭔가 하고 싶어서 그냥 안달을 떠는 거죠. 절대 아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더 깊이 더 많이 읽고 묵상을 하세요. 그 안에서 그 성경이 나를 읽는 그런 경험들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간섭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에스더서 같은 거 보세요.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다섯 자 되는 장대 세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아침, 다음날 아침은 모르드게 죽어요. 네? 누구가그 아하수에로의 최측근 장군이 하만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가 하겠다고 했고 그 왕이 이 하만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필 그날 저녁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 그래갖고 야 내가 이 다스린 그 우리 나라의 실록을 한번 갖고 와서 좀 읽어줘라. 아 왕들 참 편했겠어요. 그죠? 장 안 오면 그냥 남들도 못 자게. 그래서 와서 읽어줬어요. 4시가 쭉 읽다 보니까 예전에 자기에게 반영을 하려고 했던 4시들이 이제 거의 거사를 하려고 했던 무렵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고발을 해서 자기가 살아났다라는 걸 기억을 하게 돼요. 가만있어 봐. 내가 그럼 그때 그 모르드게한테 무슨 상을 줬었나? 확인해보죠. 근데 준 적이 없어요. 아니, 이걸 그럴 수가 있냐. 나를 살려줬는데 내가 상을 안 내렸단 말이야? 그래서 하만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보답을 해야 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왕의 말과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은 자기에게 은혜를 입힌 자를 이렇게 대우하신다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모르드게 데려다가 그렇게 해줘라. 죽여야 되는데 에? 결국은 자기가 달려 모르드개를 달라고 했던 그 상태에 자기가 달리죠. 에스더가 소문을 내는 바람에, 그죠? 여러분, 그 사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손길과 호흡이 이렇게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현실을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준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그렇게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건과 인물과 관계와 그런 거에 다 개입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건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걸 읽으면서, 어휴, 그 뭐, 야, 역시 사필귀정이구나. 권선징악이야. 뭐, 그렇게 끝나는 이속 이야기죠, 그거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여기에서 내 옷이 하나하나 갈가 벗겨져야 돼.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내 현실이 읽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제대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지도 않았어요. 좋은 선생들 여러 보내서 가르치지. 가르치죠. 그리고 더 많이 쓰죠. 우리가 사법고시 공부하는 애들 보면요. 이거에 이만, 법전 하나가 이만하잖아요. 그걸 수십 권을 외워야 돼요, 거의. 그냥 그 일국의 그 조그만 나라의 법도. 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적혀있는 책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요것도 아니냐고, 요거.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가르칠 때, 잘 배우세요, 여러분. 자, 아르헨티나 가니까, 거긴 선생이 없으니까요. 고작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교재는, 우리 교회 설교 CD, 인터넷 설교 CD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이렇게 짧아지면은 목이 말라서 애가 타가지고. 근데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의 지금 그 보편적 공론이 아 설교가 너무 길어서 이제는 이겨낼 수가 없다. 딴 데로 옮길까? 그거라는 걸 제가 알아요. 왜냐면 당장 우리 집에 있는 여자도 주일 아침이면 제 원고가 몇 장인지 세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놓고 이게 좀 마르면 골이 나갔고요. 오늘도 죽었구나. 아니, 그러니 딴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응? 근데 저는 그거 하나하나를 한 줄 한 줄을 하면서 저는 너무 감격적이고 익사이팅하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설명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설명해줘야 고 내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해가 가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응? 근데 여러분 제가 아르헨티나 가서 공부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목이 마르니까요.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년을 한 거를 자꾸 가르쳐주고 싶으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저거 설명하고 해서 이렇게 결론을 지면은. 근데 많은 분들이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연필을 이렇게 침을 묻혀서 쓰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침을 묻혀서 뭘 계속 적어요. 3시간 동안. 가면은 또 언제 보냐고 그러면서. 근데 그거는 가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어떤 부흥사가 와갖고 뭐 사경회를 할 때만 가져야 되는 마음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궁금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많이 해주면 고마워해야지. 아니, 다른 거는 돈 내고 배우러 다니는 거는 강사가 조금 시간 한 10분, 20분 덜 해주면 막 그냥 뭐 수호한다고. 그러면서 목사가 설교 길게 해주는 그 공짜라던가? 그걸 한 줄을 쓰기 위해 진짜 수백 페이지짜리 책을 쓰레기 같은 것들을 읽어가지고 버리는 작업하고 그 중에 겨우 몇 단어, 몇 구절 얻어갖고 그렇게 해서 또 이해 안 갈까봐 옛날에 언급했던 것들을 또 예화로 같이 들어가며 옛날 것도 다 잊어버렸을 거니까 그렇게 해주는데 하, 길다고. 원래 갔다 와갖고 우리 누구라고는 이야기하겠지만 알겠지만 회의를 하는데 됐든 그러더라. 하, 개인들이 길어서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아 목사님 자주 나가시면 안되겠다고 그리고 할 때는 길다고 지랄더라. 나가면 나간다고 지랄더라.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방학 줄게요 내가. 짧은 거 들으세요. 뒤 또 나가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네? 뭐 제가 영원히 길게 하겠습니까? 이번 주부터 짧아질 거예요 조금. 저도 힘들어. 나 몸살이 나서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아, 이때는 꼭 이게 필요하니까 지금 이렇게 정말 깊이 가르치시는구나.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 이제 조금 우리가 어느 실력이 되어서 더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졌으니까 이제 좀 짧아졌구나. 뭐 그러면 되지. 왜 꼭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나는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와서 교인들하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더구만. 응? 아르헨티나에서 저 오는데 공항에 거기 그 인터넷 우리 그 서머나 가족들이 한 30명이 나왔는데요. 그런 이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정말. 그냥 헤어지기 싫어서 아 이제 또 언제 만나 이런 거 헤어지기 싫어서 그 입구에 들어갈 때까지 가방을 붙들고 앉는 가셔서도 정말 우리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해달라. 얼마나 외롭고 힘들면. 네? 교회가 모이는 자리는 행복하게 모여서 잡담하고 그런 시간 말고 말씀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함으로 그렇게 교제할 때 행복해하세요. 비디오나 보고 소설책이나 보고 그러면서 행복해하지 마시고 그럼 일어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악몽이나 꾸게 하지 절대로 그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교회와 교제하시고 성경을 잘 읽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이렇게 예수가 계신데 참 예수에 둔감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